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구약 1034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well-being, 우리말로 well-being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의 고침을 받는 것을 healing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 열풍이 불고 있더니 또 얼마 전부터는 힐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그것이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힐링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힐링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힐링 캠프를 볼까요? 물론 거기에 유명 인사가 나오기 때문이죠. 특별히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시청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선희 씨 힐링 캠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힐링 캠프를 볼까요?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나도 힐링 받을 수 있겠네? 나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겠네? 하는 기대감입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나도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아픔을 겪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네 라고 하면서 공감을 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유명인사가 나와서 이런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서 해결 방안을 부분적으로 듣기 때문에 자신도 희망과 방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두 번 힐링 캠프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정말 힐링 캠프의 힐링이 힐링을 줄까? 진짜 힐링이 무엇인가? 진짜 힐링이라면 문제의 뿌리로부터 해결해 주는 힐링이어야 하는데 과연 힐링 캠프의 힐링이 문제의 뿌리로부터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힐링일까? 진짜 힐링이라면 그 치료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힐링 캠프의 힐링이 그 효과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까? 진짜 힐링이라면 마침내 완벽하게 치료가 돼야 되는데 힐링 캠프의 힐링이 정말 궁극적인 힐링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넓혀서 질문한다면 이 세상에 사람의 고통과 아픔,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치료하는 근본적인 힐링이 있을까요? 그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힐링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완벽하게 치료되어서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아픔이 없는 궁극적인 힐링이 이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나음이 나오죠. 이게 힐링입니다. 힐링. 우리가 치료를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료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 지속적인 치료, 궁극적인 치료, 완벽한 치료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53장 5절에 완벽한 치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치료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할 때 그가 찔림을 받았고 그가 상함을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이길래 그가 찔려서 그가 상해서 그가 징계를 받았어 그가 채찍에 맞았어 우리가 힐링을 받았을까요? 그가 누구입니까? 이 그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을 쳐보아도 이사야 53장 5절을 딱 쳐놓고 여기 그가 누군가라고 해보면 신학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랍비들을 통해서 여기에 그는 의로운 남은 자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의로운 소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수는 타락하고 다수는 범죄하고 다수는 희망이 없고 다수는 다 썩어 빠졌지만 소수의 의인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인들이 남아있어서 그 소수의 의인들의 의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 때문에 다수가 나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의로운 렘넌트 소수가 남아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본문의 글을 의로운 남은 자로 해석을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우리 학자들이 다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문의 글을 해석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반문을 합니다. 어째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무턱대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를 한번 대봐라. 유대인들은 여기에 나오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라고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천년왕국이 올 것이고 그런데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란이 많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성전은 뺏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본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거를 대라고 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본문의 글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역사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느 생각하시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박해를 받았을까 싶지만 유대인들의 박해사를 한번 연구해 보면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도륙을 당한 예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 기독교 국가에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도륙을 해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박해의 경험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 그러면 치를 떠는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한테 이 이사야 53장에 그는 메시아다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다 받아들여라 안 받아들이면 죽인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죽기 싫어서 억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면서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깔려 있으니까 이사야 53장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해석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대라 근거를. 유대인들 중에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경 교독을 할 때 성경 순서대로 읽어나갈 때 이사야서 52장 읽고 54장을 읽는데 53장은 빼버려요. 읽질 않아요. 그만큼 반감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본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거를 대라. 근거를. 우리가 본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를 댈 수 있을까요? 여기 본문을 보실 때 이사야 53장 아무리 읽어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본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사야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사야 42장에서 53장까지를 한 단위로 봅니다. 42장에서 53장까지를 한 단위로 해서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Servant, Suffering Servant Song이라고 해요. 고난의 종의 노래가 42장부터 53장까지입니다. 근데 42장 1절에 보면 고난의 종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42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고난의 종 노래가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고난의 종을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분명히 어떤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아 이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나의 종,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네, 본문에 나오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했어요.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이번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여기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이사야 53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자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다. 분명히 이사야 53장 5절을 베드로가 인용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이사야 53장 5절의 그라고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흘리시는 피인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언약의 피라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나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용상 또 예수님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사야 53장 5절에 고난의 종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 5절대로 찔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 힐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한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한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Provo a estudo. Quale?
Prima sto parlo.
Di benessere. Gusta, gusta.
저는 너무 참혹했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너무 끔찍해요. 채찍으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장면 여러분 보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고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어째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냐? 도대체 그와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들어오실 때는 피냄새가 등쳐나는 것을 못 맡으실 거예요. 못 맡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 냄새 안 나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가면 딱 문을 열면 피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피 비린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수한 짐승들이 사람들 대신 피를 흘린 겁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들이 대신해서 피를 흘린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치료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나으셨다고 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해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죠. 아담이 인류의 조상인데 아담은 인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인간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인간, 인간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은 개인만이 아니라 그 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올 모든 인간들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이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원죄를 지은 것입니다. 대표가 따먹으면 다 따먹은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표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먹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여러분과 제가 흥분을 하면서 환호를 하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시죠. 대표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진리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게 아담의 경우입니다. 똑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이 들어왔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의 길이 열렸다. 이것이 대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지옥의 고통을 처리해 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치료할 수 없는가? 왜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됐는가? 예수님 없이 스스로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를 치료할 수 없는가? 자가 치료, 자기 힐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가? 여러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민 승려가 있습니다. 저 해민이라는 사람은 참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하고 종교 비교로 박사학위를 따고 지금은 미국의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이 해민 승려가 얼마나 유명한지 차세대 300인 지도자, 한국의 차세대 300인 지도자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은 10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까지 극찬을 받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 해민. 제가 해민의 책을 직접 읽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뜬 대로 거의 요약본이니까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으면서 왜 사람들이 이 해민의 글을 많이 읽고 좋아하고 따라갈까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일단 트위터 개념이니까 격언이에요. 격언. 짧게 탁 던지는, 요즘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짧게 탁 쉬운 거 탁 던지는데 그것이 히트를 쳤구나. 그리고 얕게, 아주 얕게 터치를 했는데 딴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아서 깨닫고 그것을 격언으로 옮겨놨구나.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로 해민이 말한 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 온갖 종류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가? 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로받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니 삶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자꾸 위로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누구도 내가 만족할 만큼 위로를 해주지 못해요. 차라리 마음 굳게 먹고 내 기도를 통해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남도 위로해줘야지 마음 먹었어요. 그때 위로가 되고 그때 힘이 납니다. 남의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라. 어떤 존재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를 위로해라. 그리고 남을 위로해라. 자,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어떻게 스스로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가,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가, 그것은 비우는 거라고 해요. 비워라는 거죠. 욕심을 비워라, 경쟁의식을 비워라, 바쁜 삶을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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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그렇게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고 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 마음이 평온해질 거다. 그게 치료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다 읽고 나서 사람들의 평가를 보니까 거기 평가 중에 하나가 큰 스님이 되십시오 라고 해놨더라고요. 큰 스님이 되라는 것은 물론 아직은 젊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사가 유명한 목사 되십시오, 뭐 하여튼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할 때는 좀 더 깊이 보십시오. 이렇게 얕게 터치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좀 보십시오. 인간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보십시오. 살짝살짝 지나가지 마시고 좀 더 깊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그 말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깊게 보라는 겁니까? 정말 깊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철 승려죠. 성철 승려가 얼마나 인생의 문제를 깊게 보았습니까? 문제를 깊게 보고 상처를 깊게 보고 아픔을 깊게 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돌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민의 책이 100만 권 이상 팔렸다라고 하는데 성철의 말은 어느 정도 영향이냐? 그 이상의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성철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오,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 이미 구원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되어 있으니까. 이미 구원받아 있다는 거죠. 구원받아 있는 것을 내가 돌을 닦아서 공을 세워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냐? 똑같아요.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가 한 말을 보십시오. 배움의 길은 더하고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간다. 덜고 아주 덜어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덜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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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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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있는 거 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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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어 덜어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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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 내려놔. 그래서 덜 게 없으면 뺄 게 없으면 내려놓을 게 없으면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린다. 그게 치유다. 그거죠. 내 속에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려놓으면 되니까, 비우면 되니까, 덜 하면 되니까, 빼면 되니까. 그것을 성철은 평생 실천했어요. 해민은 젊은 사람으로 이제 반짝반짝하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던지는지 모르지만 성철은 평생 돌을 닦아서 평생 공을 쌓았고 평생 실천했어요. 그런데 성철이 평생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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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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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려놓았는데 죽음 앞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 제일 깊은 지옥이에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태양을 두고 하는 말이죠.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내 일생토록 나를 내려놨다. 나를 비웠다. 모시적삼이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더는 작업을 했고 그것을 실천해 왔는데 평생 하고 나니까 내가 일생토록 무수한 남녀 무리를 속였구나. 인간이 스스로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남을 이렇게 많이 속여놨으니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나는 지금 지옥 중에서 제일 깊은 제일 무서운 무간지옥이라는 곳으로 떨어지고 있다. 산채로 한이 만갈래나 된다. 저 서산에 걸린 붉은 태양,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려있네. 이것이 마지막 죽음 앞에 열반송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안 최모 씨가 나와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타민을 먹으십시오,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사람들이 엄청 따라가고 좋아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치료가 아닌 것을 치료인 줄 알고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 거기에 좋은 소식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가는지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죄의 깊은 뿌리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완벽하게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아무 죄가 없는 분이 보혈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의 뿌리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 표준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 유일한 명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뿌리로부터 치료하셨거든요. 격은 몇 마디 던져서, 지혜로운 말 몇 마디 던져서 베스트셀러 하듯이 그렇게 치료하신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의 나음은 근본적인, 지속적인, 궁극적인 육과 영의 전인의 완벽한 치료입니다. 이런 완벽한 치료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배너를 보셨을 거예요. 배너의 한 장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너의 한 장면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As though he were carrying in that cross the pain of the worl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얼굴과 손이 문지러져 있던, 온갖 상처로 터져 있던 저 여인들, 한센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제가 중학교 때 저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장면이 선하게 제게 떠오를 정도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몇 마디 지혜로운 말 던져놓는다고? 행복에 비타민 준다고?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 것으로 체험을 하는 것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근본적, 지속적, 궁극적 힐링을, 전인, 영육의 전인 치료를 나의 것으로 체험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죠.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한 거 없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가 징계받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징계받으셨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 나 자신과의 평화를 얻었어요. 우리가 채찍에 맞지 않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과 아픔의 치료를 완벽하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여러분이 은혜의식이 강한 만큼, 은혜의식이 자라나는 만큼 치료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식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야 치료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가 그 전인 치료를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 제가 가정의 문제 상담 몇 차례 해봤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자식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자식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누가 문제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요 나의 요나, 요 나가 문제, 요나, 요 나, 구약의 나, 요나 있잖아, 요나, 요나, 요 나가 문제라고. 요 나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서 점점 더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강해지고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면 자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지면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면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치료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딱 5일 하죠. 어떤 교회는 1000일을 한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40일을 한다 그러고 21일을 한다 그러고 저도 한번 21일을 해봤어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릴 때 돋보기에 햇볕을 모아보신 적 있잖아요. 돋보기에 햇볕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정도의 불이 일어나죠. 정말 특별히 하게 되겠다. 이게 집중이다, 집중. 아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차례수를 쓰는 사람도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접속되는 이 기도를 하는데 집중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이 집중 아주 정말 집중해야 돼, 정말. 그러니까 이 집중하려면 단기간에 아주 모든 것을 쏟아놔야 되겠다. 이게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새벽 4시 50분 되면 시작을 하는데 4시 반부터 많은 분들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참석해 보시면 아시지만 아래층 위층 꽉 차죠. 다른 방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들거든요. 이렇게 모여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새벽기도 이번에는 특별히 고통치료라는 것이 대제목이에요. 고통치료, Suffering Therapy. 요즘 테라피가 얼마나 유행입니까? 뭐 웃음치료, 음악치료, 그림치료 그러죠. 웃음치료, 음악치료 조금 도움이 되죠. 대화치료 조금 도움이 되죠. 근데 찬양치료는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음악 치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진짜 치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치료라는 것을 놓고 질병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질병, 그 다음에 마음의 질병, 징계의 치료, 마음의 큰 위로, 위로의 치료, 그리고 아예 사망 자체를 없애버리는 사망의 치료,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통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고통의 제거까지, 이렇게 5번 말씀을 잠깐 잠깐씩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번에 은혜를 체험하시는데요, 기도를 하시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해요. 기도를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기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전인치유, 근본적, 지속적, 궁극적 치료의 그 혜택과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넘겨줄 신앙의 바톤이 없습니다. 신앙이 흐미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 예수의 생명이 약동합니다. 기도하시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하시면 신앙이 확실해집니다. 기도하시면 후손들에게, 후손들이 두고두고 우리의 선조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계대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건 남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다 나오셔서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 자신의 진리로 체험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